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첫마디가 뭡니까? 덥다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아주 심한 무더위가 계속되었는데 여러분 모든 가정의 가족들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더위가 가을 겨울 없이 계속된다면 참 절망입니다. 그러나 한 열흘, 한 20일 지나고 나면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온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더위의 도가 점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생활 환경이 또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에서 보시고 뉴스를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치면 희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상에 언젠가 조만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저희는 빛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눈높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접시 같은 것, 우리가 UFO라고 하는 이 비행접시 같은 것도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 강신술 현상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당의 그 내림굿도 보면 분명히 인간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뒤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해는 잘 못합니다.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 중에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우리는 또다시 그분께서 다시 오심,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시고 그것을 일단 취소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계급이나 지위가 있는 혹은 부유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의 수준, 종의 수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신문 광고를 보면은 꽤 오래전부터 그 눈높이 수학, 뭐 그런 말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일정한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 하나하나의 그 수준에 맞춘 수학 혹은 영어를 가르친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이라고 하는 책 25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지위를 떠나셨을 때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라도 취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위대함이나 계급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주님께서는 가장 겸비한 생애를 선택하셨다. 주님의 경험 가운데는 사치, 편의, 자아만족과 같은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천국의 근원을 둔 진리가 주님의 주제였으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를 심어야만 했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애하셨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아주 신분이 고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혹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그분과 함께 접촉하고 접근해서 그분으로부터 얻어야 할, 마땅히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듣고 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신학생이 이제 좀 선교적 경험을 갖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선교 봉사를 떠나러 가는데 비행기 편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동적일까요? 그 학생이 그렇게 어려운 집안의 학생이 아닙니다. 뭐 아버님이 교수이고 또 가정 생활이 그렇게 뭐 돈이 없어서 배 타고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배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친근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 청년이 고생스러운 배를 타고 중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에 한편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만나고 접근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마다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을 최대한 이해하시고 고려하시고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개인별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연못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38년 된 환자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한 환자가 그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순간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못 가까이 접근해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38년 묵은 환자가 누워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에게 접근해 가셨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고 물은 것이 아니고 아주 얼굴을 가까이 가서 아주 친절한 말씀으로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동정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 환자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환자를 아주 가까이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몸을 낮추시고 그에게 가까이 접근하셔서 물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환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저기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다 한들 그 누워있는 환자를 들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1등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신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보다 지금 이 사람은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왔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보다 훨씬 다른, 훨씬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환자에게 이 말은 사실상 당치 않는 말입니다. 38년 동안 못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치료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그분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저런 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하고 즉시로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래 소원하던 것보다, 원래 소원은 그저 낫든 안 낫든 그 움직이는 물속에 처음 한번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그렇게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에서 몇 장을 더 건너가면 요한복음 8장에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나왔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트집 잡아서 궁지에 몰고 가려고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낯을 들지 못한 채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 여인이 와서 아마 바닥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서 있었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모세 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 당시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려두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모세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 있고 그 여인도 서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글로 집중이 됐습니다. 바닥에다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시는 글 내용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것입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무엇을 썼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거기 돌 들고 씩씩거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를 거기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물론 안 썼겠습니다.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냥 죄 내용만 쓰니까 그 죄 내용에 해당하는 각각이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아, 저거는 내가 몰래 가지고 있던 죄인데. 거기 서 있다가는 자기가 몰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죄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고 씩씩거리던 숨을 가라앉히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번 그렇게 쓰시다가 잠시 고개를 드신 다음에 다시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은 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펼쳐서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 떳떳한 사람 없겠죠? 혹시 그래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동기로나 혹은 행동으로 숨은 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의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고소할 자격과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로 수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있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이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계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만이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분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중풍 38년 된 환자를 대하셨듯이 이 정말 정죄된 모습으로 고개 숙이고 서 있던 그 여인을 대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를 취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여인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죽고 싶은 심정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즉시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하면 얼른 무슨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아주 의심으로 유명한 제자가 도마입니다. 아마 다른 면도 많이 있었겠지만 도마의 의심하는 측면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의심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다른 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도마가 이제 왔을 때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역사적 사실, 성경의 증거, 뭐 많은 것들을 제시해도 못 믿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도마가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옆구리에 손으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예수님 다정하신 분이고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참 나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의심 많더니 그거 못 고치고 지금까지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그만둘 수 없겠냐.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확인해라. 확인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이 많은 도마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마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신 것입니다. 그 타고난 기질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질을 충분히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유한 특성, 각기 다른 모든 기질을 주님께서는 각자 각자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권고하죠. 도마를 향해서는 또 도마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확인해보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높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높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여러 가지 기질과 특성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과 함께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3장 1절을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과 히브리 3장 1절은 함께 붙어있는 성경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시험받고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각기 다른 인간의 고뇌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무런 고민도, 고통도, 또 어려움도 없는 분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도 나이가 100세가 되고 고통이 있고 번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예수를 깊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고뇌하고 고통하고 번민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했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분의 말씀을 100% 믿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그 질병 자체에 치중해서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 순종할 때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은경 집사님의 삶을 5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5년 전에 몇 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생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분이 그래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수술하가 돼서 그동안 아침에 입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술 자체보다 그 주변에 함께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데 더 관심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아침 시간에 침대에 실려서 그 수술실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몸을 보고 불쾌하게 말하고 도중에 고개를 그 옆에 있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절규하고 권면하고 떠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마음속에 큰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힘이 병에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악의 생명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승우 장모님도 제가 비록 거의 뭐 완전히 치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바로 하셔서 재발이 되어서 여러 차례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화가 최근에 실수로 이 부위를 다 설정을 해보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축하해주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혹시 사진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사람 치료를 받으면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성도들의 치료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죄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위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참한 형편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고 죄를 변명하지 않았을 때 아마도 그 여인은 마음속에 다시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만 보시고 주님은 그를 동정하셨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언제나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변명을 하면서 죄를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용서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를 감출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던 이 큰 죄를 지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죄를 다시 짓고 싶지 않은 강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주님께서는 그 말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의심하는 특성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화된 상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개인적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안내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그것도 보통 인간도 아니고 아주 비천하고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시다가 마침내 완전히 벗김을 당하시고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눈높이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는데 또 우리의 이웃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는데 나는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소위 황금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지는 자기가 잘 압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서론은 1절과 2절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말씀하신 후에 여러 가지 권면과 교훈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서론은 이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그 자로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선한 대우를 받고 원하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지는 것이 눈높이 사랑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는 눈높이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겉으로 보여진 행동의 이면에 감춰진 동기를 잘 알지 못하고 보여진 행동으로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이해를 받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과 그 사람의 가진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 전에 좋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왜 좋은지는 설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전날 심각한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고뇌하다가 와서 미처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와서 못 쓰고 있는 것이. 그러나 설교자는 도대체 무슨 노동을 하고 왔길래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왔길래 여기 와서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좋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저녁에 그 전날 늦게 자고 아침에 4시도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좀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더니 어제 저녁에 저도 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긴 듣는 것 같은데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사실 이게 설교자에게는 좀 더 기분 좋은 게 아닐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어요. 어떨 때 어떤 때 한번 그런 분을 제가 사정을 알아봤더니 눈이 따가워서 뜨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 감고 듣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눈 감고 있으면 여기 뭐하러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보는 분이 계셔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하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하는 때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볼 때 이상할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딴 사람 이상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내 판단으로 볼 때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네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네 가지를 생각하고 그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속상한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보이면 네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엇인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나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합니다. 저렇게 행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가 그 몸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본인도 어떻게 고쳐낼 수 없는 그 유전 인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뭔가가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렇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저런 사람까지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분의 표준과 판단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사람. 예수님이 저런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해서 주님을 본받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눈높이를 맞출 때 온 세상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고뇌와 고통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천국에 우리가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신 주 수근하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앉아주시고 선양대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